요즘 코로나로 단조로운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되면 한 번쯤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요즘같이 여행 가기 참 어려울 땐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어디라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린 들곤 해요. 프랑스의 소설가예요.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낯선 땅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여행은 낯선 땅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여행은 나의 일상을 잠시 떠나서 평소에 갖지 못했던 뭔가 색다르고 낯선 경험을 하는 유익이 있죠. 하지만 어떤 여행이든 반드시 그 여행이 끝나면 우린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을 떠나서 낯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고 참 괜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카톡 단톡방 중에 한 그룹방에서는 매주 월요일 새벽이 되면 보통 보니까 한 5시 좀 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출근을 준비하는 한 지체가 어김없이 월요일이 되면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을 만한 찬양을 선곡해서 올려요. DJ예요, DJ. 이번 주에는 장마 기간에 들으면 좋을 찬양 베스트 5를 올렸었어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면 그 친구가 올려준 그 곡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유독 이번 장맛비처럼 그렇게 운치 있고 참 아름답고 또 은혜가 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맛비를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 아주 근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참 필요한 때가 우리에겐 찾아오죠. 지치고 외롭고 슬픈 일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힘내자, 세호야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에게 응원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응원의 목소리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 너 지금 힘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지금 힘 많이 안 내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때로는 힘내, 화이팅 그 말보다도 아니, 괜찮아, 지금은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많은 힘을 지금은 안 써도 괜찮아. 그런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세요? 혹시 오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참 하루가 힘들다, 아, 참 하루가 버겁다, 혹은 내 마음의 큰 짐으로 또 어디론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를 전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힘내, 파이팅 그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그 그림, 저는 그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묘사하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비롭죠?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진지 아세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신비인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땅, 바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왕의 왕이심이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 한 가지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암송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암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이곳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의 삶을 너희들은 거뜬히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고 마침내 그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작한 놀라운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잠시 예루살렘에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놀라운 증인의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예루살렘에만 성도들의 그 교회는 멈추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열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실현시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그분이 죽는 그 순교의 사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은 외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을 원치 않는 그 길, 심지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겪게 될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멸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이 된 그들은 또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 땅에 그들의 불꽃이 모아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수리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동네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유대 땅에 시작됐던 최초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더 한 가지 있었어요. 야, 저 인간들은 완전히 예수쟁이야. 저 인간들 보니까 진짜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야유 섞인 조롱 섞인 별명으로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쟁이라고 별명 받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 땅에 처음 공동체를 이룬 안디옥 성도들이었어요. 그 예수쟁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쟁이 안디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한마음되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2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성대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선교사, 전도자로 두 사람을 선출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장면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먼 여행지가 아니라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빅피처를 보며 오늘도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안디옥 교회가 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바로 선교사,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자를 세우는 것, 그 일은 다름 아닌 유대 땅을 넘어 땅끝에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꿈을 본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을 선출한 일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세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방 땅에 세워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제 핍박과 고난으로 쫓겨난 우리,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이 꿈이 실현된다고 하는 엄청난 빅피처를 그들이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림에 두 사람이 선출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바울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신실한 목회자 한 분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는 족보상 레위인이었어요. 반면 사울은 누구죠? 바울은 누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지금 이방 땅에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는 그 순교 사건의 주동자예요. 지금 이방 땅까지 그들이 쫓겨나게 됐던 것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그가 회심해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를 신뢰할 만한 것이 건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신실한 목회자 바나바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 사울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스타트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위해 선출된 두 사람. 언뜻 봐도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의논했거나 논쟁했거나 고민했거나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소개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께 묻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거든요. 그런데 알람을 울리는데 너무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끄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성령님, 저를 깨워주세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육신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운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제가 요리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네, 성령으로 충만한 김치찌개는 다를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지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의 직장생활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돼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죠.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께서 보내시죠.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첫 번째 해외 선교지가, 이방 땅에 세워진 해외 첫 선교사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해외 첫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구브로였어요. 퀴즈. 왜 그들은 구브로로 갔을까? 네. 아까 앞서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바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만약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 낯선 곳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잘 아는 곳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황과 지리나 땅덩어리 대충 눈에 훤한 곳을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니면 너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가시겠어요? 선교에도 전략이 있죠. 그래서 구브로 가장 편한 바나바가 아마 앞장서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그 구브로 땅에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유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오늘날 현대 이름은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구브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에요. 끝내주죠. 지중해의 푸른 바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진을 보고요 무릎을 치면서 속으로 속았다. 바나바 사울 엄청 좋은 데 갔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선교는 험하고 척박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선교는 우리가 먼 나라를 가야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오해예요. 선교는 교통이 불편해야 되고 위생도 좋지 않아야 되고 잠자리도 불편해야 되고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지금 그들이 갔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였냐면 구브로의 고향이에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말이에요. 그가 자라왔던 곳이요. 어렸을 적 뛰어놀았던 그곳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국 가면 태국 선교 여행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태국 사람에겐 태국은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의 고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인으로 보내셨고요. 미금으로 보내셨고요. 정자역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일터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꿈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린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면서. 달리면서 식비 아끼고. 제가 이 캠페인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팔찌는 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 만 원이 제일 많이 신청했을 것 같으세요? 5만 원이 제일 많이 신청했을 것 같으세요? 얼마가 제일 많이 신청했을 것 같으세요? 네. 신청 안 했다고 5만 원 제일 많이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양말을 5만 원을 제일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양말 색을 바꾸려다가 양말을 더 주문을 했어요. 오늘의 일상에서 선교한 거예요. 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우리 청년 그 부모님인 것 같은데 부모님 두 분도 동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팔찌 끼고 노란색 양말 끼고 달리는 사진 보고 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는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 말씀 선포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갖고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이 구브로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처음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보세요.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5절에 보면 회당. 왜 회당에 갔는가? 처음부터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매 주마다 꼬박꼬박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를 보면 반드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유대 사람들이 제일 많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이 아름다운 지중해 섬을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이루는 중요한 레슨 열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왜요? 왜? 내가 어떻게 구브로에서 선교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지금 구브로에 와 있지? 혹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결혼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결혼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제부터 취업에 어떻게 취업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 사역이 지금 침체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전 사람들과 많은 의논과 토의를 나눴어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구촌교회 젊은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빅피처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레슨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목적을 찾으십시오.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목적의 부르심 앞에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거울을 비춰 살피십시오. 그 목적에 내 가슴에 꿈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끊임없이 외치는 가슴 떨리는 이유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6절이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선교의 일행은 이제 저 구브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서쪽 끝에 바보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바보라는 동네는 구브로의 행정도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섬에서 사진으로 봤듯이 지중해 아름다운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어요. 아주 끝내주는 섬이니까.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그 바보로 갑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서기오 바울에게 한 보고가 들립니다. 총독님,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저 유대 사람들 이상한 두 사람이 이 동네 와서 구브로에 와서 자꾸 회당마에 사람들 가면서 이상한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그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총독실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전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 내 앞에서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총독 관저에서 복음 전하러 구브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회당에서 몇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읽고 있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기에 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총독실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삼엄한 경비, 복잡한 신분 절차, 그들은 모두 다 스킵했어요. 코로나 검사도 안 하고 바로 통과했어요. 자가격리도 안 하고. 그래서 총독실로 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총독의 앞에 가보니까 거기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고대 정치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접한 예언가의 예언을 맞춰서 점을 치듯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 옆에는 반드시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참 별나요. 바 예수, 바 아들,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바 예수. 그렇게 이름도 좋은데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 총독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8절에 보니까 힘을 썼다라고 설명해요. 힘을 썼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막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이에요. 바 예수. 못마땅해 여겼던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어떻게 보면 바 예수가 경계했던 것 같아요. 동족 업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이 와서 유능한 신접을 유능한 설교를 하다가 이 총독이 획 넘어가면 자기 일자리 잃어버릴까 봐 이 동족 업계 이거 상도 어긋난다 막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눈이 먼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빅피처를 이루어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하여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한 것, 그것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행동의 원리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다. 두 번째,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한계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 성경에다 써봤어요. 거룩한 배짱이다. 여러분, 거룩한 배짱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계를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배짱 가지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를 주목하고 직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핑계거리 찾지 마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해.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설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마귀야, 이제 좀 내 삶에서 좀 나가지 않을래? 좀 힘들거든? 아니요, 선포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해, 하이라이트. 바울은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의 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손이 미치는 곳에는 우리의 한계도 열릴 것이고 우리의 막힘담도 허물게 될 것이고 얼어붙은 것도 녹아질 것이고 굽은 길도 평지가 될 것이고 출렁이는 바다도 주님 앞에 잠잠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룹바벨 외쳤던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의 마지막입니다. 12절 그 사도 바울의 멋있는 선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고 믿으며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고 믿으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총독이 보고 믿었어요. 구원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구브로 섬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빅피처는 단순히 저 바 예수 그 한 사람 거짓 선지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그림은 주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저 구브로 섬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선교적 전략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유대 사람 몇 사람이 회당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단순히 구브로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빅피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로마의 최고 권력 수장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그 관저 안에서 총독 스스로가 말씀을 듣겠다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내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렴 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서기오 바울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하나님의 빅피처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후에 로마도 가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실 하나님의 꿈은 이미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 잡히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여러 번 배가 파손되고 여러 번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 행전의 곳곳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꿈이 내 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이야 이 복음은 이 좁은 땅덩어리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야.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지 못한 그들은 사람은 구브로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겠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나님의 빅피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그 순간을 봤겠죠. 하나님의 빅피처를 모르는 사람은 그들이 왜 저 구브로 섬 동쪽 끝에서 왜 서쪽 끝에 있는 바보 동네까지 왜 가야 했는지 알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빅피처를 모르는 그들은 그들 앞에 위협을 하게 하는 바 예수라는 사람의 위협 앞에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빅피처가 없는 사람은 로마 총독 앞에 가슴 떨리며 염려했겠죠. 하나님의 그림은 지금도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새 눈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길은 저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달리면서 그냥 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 가운데 침체에 있는 우리가 사는 길은 달리기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거든요. 그럼 달리기 한다고 뭐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충만하려면 성령께서 진히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가능해요. 두 주 후에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놓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결단하세요. 준비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말씀 앞에 서자. 말씀 앞에 서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